이것은 하나의 예술적 성취가 될 것이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1925년 위대한 개츠비를 처음 세상에 내놓으며 이렇게 호언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틀렸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세상의 냉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위대한 개츠비가 대충 쓴 작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답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도 그렇고 허술한 설정도 그렇다나요? 예를 들면 잘못 쓴 어구가 70개도 넘는다고 합니다. 구두점을 잘못 쓴 예는 1000개도 넘고요. 그러나 이런 흠결이 중요했다면요. 위대한 개츠비는 문학사에 남을 걸작이 되지 못했겠죠. 중요한 건 어구도 구두점도 아니라 오로지 이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이 작품만이 줄 수 있는 울림이니까요. 일말의 가치도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순진하고 어리석은 영혼을 바친 남자, 끝내 자신의 착각 속에서 꿈꾸고 살다간 남자, 바로 그 대책 없는 낭만성으로 빛이 나는 남자, 그런 남자를 문학이 아니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위대한 개츠비와 함께하는 네 번째 밤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네.
나오자마자 히트한 것이 아니라 묻혔다는군요. 25년에 발표했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것은 하나의 예술적 성취가 될 것이다. 이거 오만인가요? 아니면 자신감?
자신감 플러스 오만?
근데 이전에도 사실 스콧 피츠제럴드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 작품에 특별한 애착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게 좋은 느낌은 있어요. 전 솔직히.
네. 네.
어쨌거나 1940년 피츠제럴드가 4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가 세상에 선을 보인 지 15년째 되는 해이기도 했죠. 그때에도 위대한 개츠비에 팔리지 않은 초판본이 많았다고 하는군요. 시대착오적인 소설을 썼기 때문일까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비판은 정확하지만 정확해서 문제인 듯합니다. 수학적인 결함은 예술을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까 이승혁 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티스트라면 네. 솔직히 자기가 만들어내는 크리에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네.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옳게 살고 있나, 이거에 대한 자신감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라면 좀 더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없다면
네.
못하겠죠.
본인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영미문학관에서 이 작품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련되고 흥겨운 소설을 요구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안타깝게 자기 기만에 젖은 루저의 슬픈 이야기를 그려낸 피츠제럴드. 개츠비를 닮았네요. 아니, 개츠비가 그를 닮은 걸까요?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 건 그런 의미에서 스콧 피츠제럴드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란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감상 들어가기 전에 책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문학동네에서 소설가 김영하가 번역한 위대한 개츠비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분들께 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의 공지글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ome.ebs.co.kr/englit, 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_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위대한 게츠비 네 번째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Vampire Weekend가 부릅니다. Don't Lie.
Isngyeol의 영미 문학관.
나 닉 캐러웨이가 제이 갓츠비를 만난 건 1922년 동부 뉴욕에서였다. 뉴욕 최고의 백만장자, 파티의 왕, 신비의 인물인 그는 나의 이웃이었고 나의 사촌 누이 데이지를 사랑했다. 4년 전 데이지는 그가 가난한 군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버렸고 다른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다. 갓츠비는 4년 만에 부자가 되어 나타났고 초호화 저택에서 연일 호사스런 파티를 열면서 그녀를 만날 날만을 고대했다. 그러다 마침내 내가 그를 위해 둘의 만남을 주선해주길 바랬다. 나는 그의 뜻대로 데이지를 나의 집으로 초대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이지는 날 따라서 거실로 들어섰다.
We went in. To my overwhelming surprise, the living room was deserted.
Well, that's funny,
I exclaimed. What's funny? She turned her head as there was a light, dignified knocking at the front door. I went out and opened it. Gatsby, pale as death, with his hands plunged like weights in his coat pockets, was standing in a puddle of water, glaring tragically into my eyes. With his hands still in his coat pockets, he stalked by me into the hall, turned sharply as if he were on a wire, and disappeared into the living room. It wasn't a bit funny. Aware of the loud beating of my own heart, I pulled the door to against the increasing rain. For half a minute, there wasn't a sound. Then from the living room, I heard a sort of choking murmur, and part of a laugh, followed by Daisy's voice, on a clear artificial note. I certainly am awfully glad to see you again. A pause. It endured horribly. I had nothing to do in the hall, so I went into the room. Gatsby, his hands still in his pockets, was reclining against the mantelpiece in a strained counterfeit of perfect ease, even of boredom. His head leaned back so far that it rested against the face of a defunct mantelpiece clock, and from this position, his distraught eyes stared down at Daisy, who was sitting frightened but graceful on the edge of a stiff chair.
"이게 다 뭐지?"
"니가 오빠 왜 그래요?"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데이지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 갓츠비였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서서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내 옆을 지나서 현관 홀로 들어가더니 꼭두각시처럼 획 몸을 돌려 거실로 사라졌다. 하, 나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현관문을 닫았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잠시 후 부자연스럽게 낭낭한 데이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나도 거실로 들어섰다. 게츠비는 여전히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벽난로에 기대 서 있었다. 느긋한 척, 아니 심지어는 따분한 척하는 태도를 억지로 꾸미고 있었다. 머리를 너무 뒤로 젖히고 있어서 벽난로 위에 고장난 시계가 머리에 닿을 지경이었다. 이런 자세로 그는 괴롭게 데이지를 보고 있었고 데이지는 깜짝 놀란 중에도 우아한 자세를 잃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때 게츠비의 머리에 밀려서 시계가 기울어졌다. 게츠비는 얼른 돌아서서 떨리는 소리로 시계를 잡았다. 시계를 건드려서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그때 데이지가 지극히 사무적이고 밋밋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정말 이게 얼마만이에요? 몇 년 동안 못 봤죠?
5 years next November.
The automatic quality of Gatsby's answer set us all back at least another minute. I had them both on their feet with the desperate suggestion that they help me make tea in the kitchen when the demoniac Finn brought in on a tray. Amid the welcome confusion of cups and cakes, a certain physical decency established itself. Gatsby got himself into a shadow, and while Daisy and I talked, looked conscientiously from one to the other of us with tense, unhappy eyes. However, as calmness wasn't an end in itself, I made an excuse at the first possible moment and got to my feet.
Where are you going?
Demanded Gatsby in immediate alarm. I'll be back.
I've got to speak to you about something before you go.
He followed me wildly into the kitchen, closed the door, and whispered, Oh God, in a miserable way. What's the matter?
This is a terrible mistake,
he said, shaking his head from side to side.
A terrible, terrible mistake.
You're just embarrassed, that's all. And luckily, I added, Daisy's embarrassed too.
She's embarrassed?
He repeated incredulously. Just as much as you are.
Don't talk so loud.
You're acting like a little boy, I broke out impatiently. Not only that, but you're rude. Daisy sitting in there all alone.
"몇 년이나 못 본 거..."
아, 오늘 11월이면 5년입니다. 게츠비는 반사적으로 그렇게 대답했고 우린 말문이 막혀 적어도 일부는 침묵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과를 가지고 오겠다며 그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하필이면 가정부가 다과를 들고 들어왔다. 다행히 차를 마시고 법석을 떨면서 자연스럽게 예의가 갖춰졌다. 개츠비는 그늘에 자리를 잡고서는 우울한 눈빛으로 나와 데이지를 보고 있었다.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츠비도 당황해서 일어났다. 어디를 가는 거죠?
금방 돌아올게요.
잠깐! 할 말이 있어요. 그가 나를 따라 허둥지둥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비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세상에! 세상에!
왜 그래요?
끔찍한 실수예요. 끔찍한, 아주 끔찍한 실수라고.
개츠비, 당신은 그냥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지도 당황했고.
진짜요? 정말 데이지도 당황했다고요?
당신 못지않게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어린애처럼 굴지 말아요. 아, 그런데다 무례해요. 데이지를 혼자 두고 왔잖아요.
개츠비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그러기 전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얼마 후 비는 그쳤고 나는 한참 후에 다시 거실로 들어갔다.
Every vestige of embarrassment was gone. Daisy's face was smeared with tears, and when I came in, she jumped up and began wiping at it with her handkerchief before a mirror. But there was a change in Gatsby that was simply confounding. He literally glowed. Without a word or a gesture of exaltation, a new well-being radiated from him and filled the little room.
Oh, hello, old sport,
he said. As if he hadn't seen me for years. I thought for a moment he was going to shake hands.
It's stopped raining.
Has it?
When he realized what I was talking about, that there were twinkle bells of sunshine in the room, he smiled like a weatherman, like an ecstatic patron of recurrent light, and repeated the news to Daisy.
What do you think of that? It stopped raining.
I'm glad, Jay. Her throat, full of aching, grieving beauty, told only of her unexpected joy.
I want you and Daisy to come over to my house,
he said.
I like to show her around.
처음에 당황해 했던 기색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들어가자 데이지는 벌떡 일어나더니 거울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 자국을 닦았다. 갯스비는 문자 그대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굳이 기쁘다는 말을 하거나 몸짓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새로운 행복감이 그에게서 퍼져나와서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 형씨!
그렇게 말하는 그의 말투는 마치 나를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비가 그쳤다고 알려주었다.
아, 그렇군. 비가 그쳤대요, 데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기뻐요, 제이. 기뻐요.
형씨, 그리고 데이지. 내가 둘을 초대하고 싶은데 데이지에게 우리 집을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개츠비는 나와 데이지를 데리고 자기가 사는 호화 저택으로 갔다. 우리 집 근사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가 나는 어쩐지 애틋해서 적극 맞장구를 쳐줬다. 데이지는 백만장자가 된 개츠비의 현실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과연 그의 저택은 궁전이나 다름없었다. 온갖 꽃나무들이 숲처럼 우거진 정원, 봉건 시대풍의 우아한 건물, 왕정 복고 시대풍의 살롱, 대학을 방불케 하는 도서관, 고풍스러운 침실, 침실들, 의상실, 당구장, 욕실, 체육관, 안내하는 동안 게츠비는 데이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자신이 가진 것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어. 나는 놀랐다. 이윽고 침실로 들어섰고 순금 화장 도구들이 늘어선 화장대를 본 데이지는 기뻐서 환성을 질렀다. 게츠비는 아이처럼 유쾌하게 내게 말했다. 정말 불가사의해, 형씨. 믿을 수가 없어. 그는 세 번째 단계에 와 있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고 두 번째엔 무턱대고 즐거웠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다.
Idea so long, dreamed it right through to the end, waited with his teeth set, so to speak, at an inconceivable pitch of intensity. Now in the reaction, he was running down like an overwound clock. Recovering himself in a minute, he opened for us two hulking patent cabinets, which held his massed suits and dressing gowns and ties, and his shirts, piled like bricks and stacks a dozen high.
I've got a man in England who buys me clothes. He sends over a selection of things at the beginning of each season, spring and fall.
He took out a pile of shirts and began throwing them, one by one before us. Shirts of sheer linen and thick silk and fine flannel, which lost their folds as they fell and covered the table in many-colored disarray. While we admired, he brought more, and the soft, rich heap mounted higher shirts with stripes and scrolls and plaids in coral and apple green and lavender and faint orange with monograms of Indian blue. Suddenly, with a strange sound, Daisy bent her head into the shirts and began to cry stormily.
They're such beautiful shirts,
she sobbed, her voice muffled in the thick folds.
It makes me sad because I've never seen such beautiful shirts before.
"그는 오랫동안 그녀와 만날 날을 마음속에 그려왔다. 그것만이 그의 꿈이었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렬하게 기다려왔던 것이다. 이제 그 반작용으로 그는 지나치게 세게 감은 시계 태엽이 풀리듯 긴장이 풀리고 있는 중이었다. 곧 제정신을 되찾은 그는 커다란 옷장 두 개를 열었다. 옷장 안엔 그의 양복과 실내복, 넥타이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영국에서 내 옷을 사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봄과 가을에 철이 바뀔 때마다 옷을 골라서 보내주죠. 그가 셔츠 더미 하나를 꺼내더니 최고급 셔츠들을 한 장 한 장씩 꺼내서 테이블 위로 던지기 시작했다. 얇은 리넨 셔츠, 두꺼운 실크 셔츠, 고급 플라넬 셔츠가 우리 앞으로 떨어질 때마다 접힌 부분이 펴지면서 각가지 색깔로 테이블을 뒤덮었다.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 동안 그는 더 많은 셔츠를 가져왔고 부드럽고 화려한 셔츠 더미는 점점 더 높이 쌓여나갔다. 산호색, 사과색, 라벤더색, 오렌지색 줄무늬, 소용돌이 무늬, 격자 무늬 셔츠마다 그의 이름의 머리 글자가 파란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급기야 데이지는 환희와 감동을 견디지 못하고 셔츠 더미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셔츠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슬퍼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는 본 적이 없거든요.
After the house, we were to see the grounds and the swimming pool, and the hydroplane, and the midsummer flowers. But outside Gatsby's window, it began to rain again. So we stood in a row, looking at the corrugated surface of the sound.
If it wasn't for the mist, we could see your home across the bay,
said Gatsby.
You always have a green light that burns all night at the end of your dock.
Daisy put her arm through his abruptly, but he seemed absorbed in what he had just said. Possibly it had occurred to him that the colossal significance of that light had now vanished forever. Compared to the great distance that had separated him from Daisy, it had seemed very near to her, almost touching her. It had seemed as close as a star to the moon. Now it was again a green light on a dock. His count of enchanted objects had diminished by one.
Gatsby는 이제 밖으로 나가 마당과 수영장, 수상 비행기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래서 창가에 나란히 서서 해협에 굽이치는 파도를 내다보았다. Gatsby가 가만히 말했다. 안개만 끼지 않았다면 만 건너편에 당신 집이 보였을 텐데. 당신은 항상 선착장 끝에 초록색 불을 켜놓던데. 데이지가 게츠비의 팔짱을 꼈다. 그러나 게츠비는 자신이 한 말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초록색 불빛이 가진 커다란 의미가 지금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를 데이지와 갈라놓았던 엄청난 거리에 비하면 그 불빛은 그녀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웠다. 마치 달에 바싹 붙어있는 별처럼. 그러나 이제 그 불빛은 선착장의 초록색 불빛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를 마법처럼 사로잡았던 것이 하나 줄어든 것이다.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이지는 행복에 겨워 속삭였다.
She whispered, and then after a moment, I'd like to just get one of those pink clouds and put you in it and push you around.
I know what we'll do,
said Gatsby.
We'll have Clip Springer play the piano.
He went out of the room calling Ewing and returned in a few minutes, accompanied by an embarrassed, slightly worn young man with shell-rimmed glasses and scanty blonde hair. He was now decently clothed in a sport shirt open at the neck, sneakers and duck trousers of a nebulous hue.
Did we interrupt your exercises? Inquired Daisy politely.
I was asleep, cried Mr. Clipspringer in a spasm of embarrassment. That is, I'd been asleep, then I got up.
Clipspringer plays the piano,
said Gatsby, cutting him off.
Don't you, Ewing, old sport?
I don't play well. I don't. I hardly play at all. I'm all out of brack.
We'll go downstairs,
interrupted Gatsby. He flipped a switch. The gray windows disappeared as the house glowed full of light. In the music room, Gatsby turned on a solitary lamp beside the piano. He lit Daisy's cigarette from a trembling match and sat down with her on a couch far across the room where there was no light save what the gleaming floor bounced in from the hall. When Clipspringer had played The Love Nest, he turned around on the bench and searched unhappily for Gatsby in the gloom.
I'm all out of practice, you see. I told you I couldn't play. I'm all out of practice.
Don't talk so much, old sport,
commanded Gatsby.
Play!
Jay, 저기 하늘 좀 봐요. 저 분홍빛 구름 보여요? 저 구름을 한 조각만 떼어다가 당신을 태우고 이리저리 밀고 다녔으면.
좋은 수가 있어요, 데이지. 클립 스프링어에게 피아노를 쳐달라고 합시다. 유행! 유행 클립 스프링어! 야츠비가 큰 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더니 이윽고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까 집을 구경할 때 체육관에서 본 청년임을 알아차린 데이지는 그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해요. 운동하는 걸 방해한 건가요?
유잉 클립 스프링어는 당황한 나머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 자고 있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자다가 지금 막 깨어났는데.
클립 스프링어는 피아노를 잘 쳐요. 그렇지, 유잉?
아닌데. 잘 못 쳐요. 연습도 전혀 안 했는데.
자, 아래로 내려갑시다. 게트비는 유잉의 말을 자르고는 스위치를 올렸다. 그러자 집안이 온통 불빛으로 가득 차면서 어두운 창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게츠비는 모두를 데리고 음악실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옆에 딱 하나 있는 전등을 켰다. 그는 떨리는 성냥불로 데이지의 담배에 불을 붙여준 뒤에 건너편에 있는 소파로 가서 그녀와 나란히 앉았다. 불빛을 받아 어렴풋이 빛나는 복도 바닥에 반사되어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다. 둘의 주변엔 어떤 빛도 없었다. 클립 스프링어는 당황한 가운데 연주를 시작했다. 클립 스프링어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다 연주하고는 몸을 돌려 당황한 표정으로 게츠비를 보았다.
연습을 전혀 못해서요. 그래서 못 친다고 말씀드린 건데.
말이 많군. 연주해. 앙콜 특집 위대한 게츠비.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게츠비와 함께한 음악, 오늘도 금주 개봉된 영화의 사운드트랙에서 함께 했습니다. 중간에 들으신 음악은 비욘세의 오리지널을 에밀리 산데와 브라이언 페리 오케스트라가 새롭게 리메이크했죠. Crazy in Love 들으셨고요. 방금 전에 그 신나는 음악은 will.i.am의 Bang Bang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악은 다른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Emerson, Lake and Palmer의 C'est la vie. 이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위대한 게츠비 다섯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everyone.